예, 이제 역대기 상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권 1장 1절 제목이 아담, 셋, 에노스라고 시작을 합니다. 태초의 아담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창세기의 첫 부분을 이스라엘 가문의 시작으로 내세우죠. 창세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창세기는 뭐 아담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여러 민족이 막 갈라져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역대기에서는 그런 민족의 갈라짐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아담부터 그냥 거의 직선으로 이스라엘 가문으로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께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정통성은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역대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결국 이 시작점이, 이 아담이라는 시작점이 궁극적으로 가닿는 부분이 역대기의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려는 인물과 집안이 되겠죠.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집안은 당연히 다윗 가문이고, 그와 더불어서 역대기 저자의 기반이 되는 사제 가문의 정통성도 그를 통해서 찾고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두 집안은 바로 다윗 가문과 그 레위 가문 안에서도 그 자기들 그 성전 사제 집안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레위인 전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한 집안, 뭐 예수님 복음서만 보더라도 대사제 가문이 따로 있죠. 그렇죠. 뭐 가야파라 하고 뭐 그런 집안이 그냥 이렇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사제 가문과 다윗 가문을 이렇게 올려 세우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 가문이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24절 역대기 저자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문에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가 이제 맡았게 되죠. 다윗 가문을 소중하게 여기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는 역대기 개론 부분에서 충분히 다루었고요. 그래서 먼저 아담에서 시작한 1장의 족보가 3장 다윗 가문에서 끝나는 걸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열두 지파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다윗 가문의 정통성을 이 하느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점을 두고 있죠. 왜 이렇게 그 역대기 저자는 사제들인데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왕정 다윗 가문을 두둔하는가, 아니 뭐 높이 세우는가, 이 다윗 가문, 다윗 왕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오로지 하느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그 어떤 종교의 집중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가문이 일어났고 이 가문이 이제 우리 사제들에게 정통성을 주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장 1절에 23절 유다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자손 이야기는 뭐 다윗 가문은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다윗 가문 전에, 다윗 가문 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그 다윗 가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다윗 가문 족보에 대한 설명, 유다 가문의 족보에 대한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그런데 열두 아들의 태어난 서열대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는 유다의 자손을 열두 지파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앞에 둡니다. 유다가 넷째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넷째네요. 르우벤과 이 시므온과 레위는 유다보다 형이 되지만, 그죠? 역대기 저자는 그들보다 앞서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다루고 있으면서 시므온 가문은 또 유다 지파와 아주 가까웠고 또 유다 지파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다루었고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툭툭 이어져 가지고 레위의 자손이 나옵니다. 5장 27절에서 41절 레위 자손 길게, 다른 것들에 비해서 길게 유다 가문 빼고요 가장 길게 언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짚어야 되는 것은 차독이라는 이름입니다. 차독이라는 사제 계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방인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툽은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이마츠를 낳았다. 38절 아이툽은 자독을 낳고 자독은 살룸을 낳았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자독 가문을 레위 지파의 정통성 안에 삽입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독 가문은 다윗 왕조 시기에 레위 가문에 편입된 것이지 정통적인 레위 가문은 아니었죠.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할 때 그 예루살렘을 그 다스리고 있었던 그 종교와 정치가 신정이 일치되어 있는 그 가문의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왕조 예루살렘의 가문과 아마도 동맹을 맺은 듯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다윗은 왕직을 차지하고 자독 가문은 이제 종교 사제직을 받는 뭐 그런 계약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자독 가문이 그 레위 지파안으로 편입이 되는데 이제 그런 편입된 자독 가문이 레위 지파안에서 그냥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역대기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 시대에 자독 가문은 성전 사제직의 중심 가문이 되고 유다 왕조 시대의 주류 종교 집단이 되죠. 앞서 있었던 지파는 레위 쪽은 이제 쫓겨나 버리죠. 줄을 잘못 써가지고 다른 왕자에게 줄을 섰다가 쫓겨나게 되고 자독이 줄을 잘 솔로몬에게 줄을 서서 이제 대사제 직분을 자독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가로챘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배 이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유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유배를 갔는데 어쨌든 대사제직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름 그들의 어떤 혈연을 유지하다가 이제 그 유배 생활하고 돌아와서도 그 자독 가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있었고 아무래도 이 사제계 가문의 중심 집단, 이 자독 가문의 중심 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은 유배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고 이제 복음의 시기에 사두가이파라고 불리던 그들은 그들의 정통성을 이 자독 가문에 두고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독이라는 말과 사두가이아라는 그 말의 그 어감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계통이 그 사두가이로 이어졌다. 사두가이의 중심 인물들은 그 성전 사제들이죠. 그리고 바리사이들은 율법학자들이 많고 이제 사두가이들의 어떤 중심은 그 예루살렘 정전 쪽에 많기 때문에 사두가이들이 더 보수적이고 바리사이들이 이제 그런 사두가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자, 그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제 그 족보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9장 1절에 34절 유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에게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족보 형식의 설명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이야기식으로 바뀝니다. 바로 유배에서 돌아온 주민들의 짧은 목록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설명은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의 모습에서 시간상으로는 결론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이 사제계 가문, 사제계 그 저자들이 쓰고 있는 현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두 지파에 이르는 수많았던 부족들이 많은 경우에 사라졌고 이제 유배에서 돌아온 이들은 그 가운데 일부분만 뭐 거진 유다 지파만 이제 남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슬픔인 동시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제 소수로 전락한 민족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너의 정신을 너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명단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네 계층이 나오는데 평민, 사제, 레위인, 그리고 성전, 마길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도 역대기 역사서, 사제계 역사서에 포함이 되는데 느헤미야기 11장에 기록다 상당히 흡사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요. 느헤미야기도 유배에서 돌아오는 부분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돌아온 주민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자리 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역대기 상공과 이 부분과 느헤미야기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때 역대기 상권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마길꾼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1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지방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성읍들에는 이스라엘 백성, 사제, 레위인, 성전 막일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이 저마다 성읍에 있는 제 소유지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제들과 레위인들, 성전 봉사자들 빼고는 그냥 백성이라고 지칭을 해버리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제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높인다고 해서 왕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역대기 저자들은 사제들이기 때문에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사실은 실질적인 관점이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기 저자의 의도가 들어있다고 보아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제들과 레위인이 언급이 특별히 따로 되고 있지만 여기서 하나가 빠지고 있죠.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 가문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렇게 높이고 있지만 과거 시간에 대한 다윗과 솔로몬에서는 그렇게 높이고 있지만 이 언급에서는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에즈락인가요? 느헤미야인가요? 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서 왕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잠시 등장하는데 아마도 왕족 가문으로 남은 왕족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마도 암살을 당한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그렇게 돌아온 왕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그 왕족을 아예 생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무슨 의미인가? 유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경신례를 중심으로 종교를 중심으로 사제 집단을 중심으로 새롭게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아래에 모든 다른 통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신들의 어떤 철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라야가 있다. 스라야는 힐키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이었던 아이툽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건 딴 건 뭐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차독의 이름입니다. 차독의 이름을 사제의 족보 안에 다시금 두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차독 가문이 정통 사제 집안에 속하고 있음을 저자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독 사제 가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이방인 사제 가문을 이제 자기 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들어온 집단인데 그들의 정통성을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과 레위인과의 관계는 구약성서 전체를 통틀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 이게 레위인들의 주류 집단입니다. 나머지 레위인들입니다. 이 두 집단의 갈등이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 신명기 학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리고 예언자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 북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자기들의 집단을 형성했을, 예언자 집단도 그렇고 신명기 학파도 형성했을 많은 부분이 아마도 이 레위인들이었을 것이고 또 성전에서 사제로 봉독하다가 솔로몬 시대에 쫓겨나서 북이스라엘을 도망쳤던 많은 부류가 이 예언자 집단과 신명기 집안에 속했을 겁니다. 그게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다시 남유다로 넘어와서 이 성전 사제들과 또 함께 어울리게 되지만 그 성전 사제직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하고 그들과 아주 미묘한 어떤 공존관계를 갈등을 좀 밑에 숨겨놓고 공존관계를 이렇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도 그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다 보니 말씀 중심의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북부 이스라엘 지파들, 신명기 학파, 그 성전 사제가 아닌 다른 레위인들이 훨씬 더 힘을 좀 썼을 겁니다. 말씀 중심에. 그러다가 다시 유배를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제사를 짓게 되자 이 차독 가문 사제 계열,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던 사제들 다시금 자기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이 자기 사제들과 나머지 레위인들의 관계 정립도 여기 역대기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뭐 무언가 직분을 주는 것 같습니다만 그 레위인들을 자기들 밑에 두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그런 흔적이라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경우들 있죠.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안 가시고 성전을 몇 번 가셨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식일이 되면 아니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회당을 가셨죠.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은 제사 중심의 종교생활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고 나누고 하는 그 회당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성전대로 있죠. 제사를 지내는 예루살렘 성전은 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둘의 관계, 그리고 회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바리사이들이 많았을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사두가이, 사제들이 훨씬 많았을 겁니다. 이 둘의 종교 관계가 이게 공존하면서도 서로 대립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이 친하지 않았다라는 신약의 설명만 보아도 이 두 관계의 어떤 이 미묘한 어떤 갈등은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복음의 그런 관계들이 이제 구약이 이런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걸 아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역대기에서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너희들은 우리 밑이야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제 집단과 레위 집단이 유배에서 돌아온 집단에서 구분되어서 이야기되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배 생활 중에서 사제가 아니었던 레위인들과 사제였던 레위인들이 계속 바벨론 유배 중에 그들의 역할을 계속 했고 그 갈등 관계가 있었고 돌아와서도 이제 사제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자기 쪽으로 이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뭐 그런 모습들을 역대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